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김성준의 인터뷰. 오늘 순서는 자동차 얘기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산 자동차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그 골프채로 그 아까운 벤츠를 두드려 패가지고 부신 사건도 있었고, 또 BMW가 최근에 여러 차례 자꾸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었고요. 뭐 그 전에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정말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시끄럽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소송이 이제 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자동차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한 급발진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이 오늘 저랑 지금 마주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저희가 특별히 소개를 안 해드려도 여기저기서 워낙 뭐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직함만 우선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동차 급발진 연구의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급발진이라는 게 참 모두가 걱정을 하지만 아직 사실 제대로 그 원인이 규명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자동차 회사라든지 당국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쉬한다고 해야 될까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기 사항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점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전에도 이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다 보니까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예.
담당 이사가 한 명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정부라든지 뭐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 중심으로 밝혀져 있음에 불구하고
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더더욱 문제점이에요. 특히 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엊그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1년에 생기는 것이 보고되는 것만 10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10배, 1000건 정도의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사망률도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전자 실수로 모두 판가름 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이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알려진 것만 100건 추정해보면 10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앞에 지금 BMW 지금까지 4건인가요? 5건인가 불에 탄 것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네.
1000건이라는 건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유익한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외국산 자동차부터 가죠.
네.
BMW부터 시작을 할까요? 7월, 또 11월에 3일, 5일, 8일.
네.
뭐 계속 지금 불이 났단 말이죠. 우선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자면은, 11월 3일하고 5일, 8일에 잇따라서 BMW 5시리즈와 7시리즈 석대가 불에 탔고, 또 지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지난 7월에 또 충남 홍성에서 BMW 3시리즈가 또 전소를 한 일도 있었고요. 이거
네.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사실 그 처음에 잇따라 불이 났던 차량은 또 엔진룸, 달리던 차 엔진룸이나 뒤에 그 트렁크에 배터리 있는 쪽에서 불이 나서 문제가 된 것들인데, 이게 다 BMW 520D 디젤 승용차였고, 이건 리콜 명령을 받은 차들이
네.
리콜 수리를 받고 나서, 또는 리콜 수리를 받으러 가다가
네.
주행 중에 이제 불이 난 거란 말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이 화재가 첫 건부터 생길 때부터 제가 관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이 화재 사건은 제가 이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위원들 많이 맡으면서 관련된 현장이라든지 보고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520 디젤 모델이 불이 나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리콜 다음 날
네.
아침에 이제 가면서 20, 30km 저속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이제 관심이 돼서 다다음 날 또 520 디젤 모델이 이틀 간격으로 불이
그렇죠.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BMW 520 디젤 모델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기자분들이 이제 BMW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발생을 하는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반 사이에 한 7건 정도가 생기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사실 7건 중에서 BMW 자체의 품질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2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1년에 국내에서 이 자동차 관련 화재가 많은 경우에는 5천 건이나 됩니다.
아이고.
1년에 5천 건이니까 하루에 10여 건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어떤 메이커 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제 BMW 말씀드린
뭐 국내 대로 뭐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대부분은 뭐 현대차, 기아차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판매돼 있으니까.
그 대부분 많이 판매돼 있으니까.
많이 불났죠. 예, 예. 많이 불나고 있고. 그래서 예. 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20 디젤 모델은 이틀 간격으로 연속 이틀이 나면서 관심이 문제가 됐었고
그렇죠.
품질도 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제시가 됐는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7건 중에서요.
네.
품질에 관련된 것은 아직 결과 완전한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여러 가지 분석자를 보니까 그 두 건을 이제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리콜 다음 날 화재가 생긴 것은 분명히 이 운전자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보다도 이 자동차 메이커의 어떤 마무리를 못했다든지
수리 과정에서
맞습니다.
리콜 수리 과정에서
그 수리하는 부분도 리콜 부분도 우리가 타이밍 벨트 오토 텐셔너라고 해가지고요
예.
장력 조절이기 때문에
예.
시동 꺼짐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화재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다음 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비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수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예.
그 건 한 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7 시리즈
예.
75 모델이 이제 화재가 생긴 게 있습니다. 7 시리즈가요?
그게 지난 8일 거죠?
그렇죠.
의왕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새 차입니다.
예, 새 차가
그렇죠. 다음 날 인수해서 예, 가다가 불이 전소된 경우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사실 신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두 건이 직접적으로 BMW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통된 것들 노후된 중고차라는 거. 하나는
아.
13년 된 거. 또는
예.
14년 된 거. 두 번째 520 디젤 모델이 바로 이제 그거는 일명 우리가 부활차라는 겁니다. 부활차가 뭐냐면요.
부활차요?
예. 부활이라는 게 죽었다 대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차도 예를 들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차주가
예.
폐차를 안 시키고요.
아.
사설 정비업소에서 배선부터 모든 걸 갈아가지고
예, 예, 예.
신차같이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 가지고 나와서 문제가 돼가지고요. 또 두 번째 수리 들어가서 시운전을 하는 도중에 화재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거는 길거리에 나오면 안 되는 차인데 이거를 부활시킨 차에서 일명 우리가 부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520 디젤 모델은 부활차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생긴 거는 2003년식 또 2002년식에서 13년 또는
네.
14년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6, 7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품질적인 부분보다 운전자의 관리적인 부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든지 다 화재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게 한 두 건 정도 내지는 한 건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BMW 품질이나 아니면은 일각에서는 뭐 수입차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앞서간다고
조금 앞서가는 얘기네요.
예, 5천 건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 그러면은 1년에 5천 건 발생하는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 두 달 남짓 사이에 BMW에서 발견된 7건의 화재를 갖고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5건은 그 BMW 자체 품질은 아닌 것 같다.
네.
두 건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 정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다섯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BMW 자체 품질과는 무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네.
말씀도 자 부활차부터 얘기를 해보죠. 부활차는 그렇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폐차해야 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차를 뭐 배선 바꾸고 뭐 다 그냥 고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뺀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단지 연식이 오래된 거 뭐
네.
10년 된 거 뭐 그런 차를 몰고 가다가 엔진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그럼 높아진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
그러니까 잘 관리를 했는데도요?
관리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예.
문제는 이 그런 부분도 집중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게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 부족하다든지
네.
또는 오래돼가지고 배선이 경화돼서 딱딱해지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불꽃이 생기면서 불이 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6, 7년 이상 되게 되면은 이러한 관리적인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만 할 줄 알지 엔진 보닛을 못 여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요.
엔진오일과 그렇죠 사실 예,
예,
그 뭐
냉각수하고
저도...
엔진오일 자체도요. 사실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 비해서 어떤 관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소홀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솔직히 우리나라입니다.
저도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좀 본넷을 열면은 좀 막막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한 10분, 15분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제가 화살한 것 중에서는 이 가을철에 잔디하고 마른 잔디하고 낙엽이 있죠. 예. 그 위에다가 한 시간 정도 끈 차를 위에다 주차시켜 놨다 차가 전수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밑에 있는 배기관 쪽에서 예. 이 긴 마른 잔디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가연성 예. 물질이 돼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불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관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러거든요. 앞으로 불날 차가 길거리에 너무 무수히 많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 그런 이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고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신경을 써야
아무래도
됩니다.
차가 노후화되고 그러면은 그 정비나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그렇죠.
또 사실 정비나 관리 비용이 많이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차 뭐 단지 엔진 오일 가려고 이제 정비소에 맡겼더니 뭐 이 네. 문제 저 문제 발견이 됐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30몇만 원을 내라고 그러길래 네. 아이씨 뭐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래도 뭐 찜찜해가지고 이제 결국 돈을 내고 수리를 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관리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노후된 차일수록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6, 7년 지나고 한 10년 되면은 네. 어느 땐가 어느 해는 이 정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단골 정비업소에서 이 과잉 정비도 있거든요.
예, 예.
소비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눈 뜨고 코베 간다는 얘기 나올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굉장히 비용이 크다 보니까 색연기에 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단골 정비업소 중에서 진짜 잘 보는 데 같은데
네.
이런 데서는 투명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오래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 부품을 구해서 해주다 보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일단은 자주 들여다보면은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고요.
네.
또 화재뿐만이 아니라 운행 도중에 타이어라든지 안전에 직접적인 연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6, 7년 지나면서는 항상 들여다보는 횟수가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거.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운전만 또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좀 더 좀 자동차 관리적인 부분들. 교육기관도 지금 없고요. 국내에서 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관리적인 부분은 전혀 따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관리적인 부분 특히 앞으로 마이카 시대에서 노후된 차가 지금 10년 넘은 게 30%거든요.
네.
얼마든지 화재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아마 5천 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어느 해는 낮은 경우에는 1, 2천 건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마른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화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요. 특히 겨울철 2, 3개월은 전혀 차를 들여다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늦가을이라도
그렇죠.
꼭 차를 한번 정비를 해주게 되면은 그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차 신경 써야 될 거 많네요.
네.
근데 이 BMW 사건 중에서 저 최근에 기사를 본 건데
네.
사실은 오늘 본 건데 지난 7월 사고가 화재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게 있어요.
네.
충남 홍성에서 320D인데 이것도 디젤입니다만은
네.
이게 전소가 됐는데 이건 그냥 멀쩡하게 주차를 해놓았는데
네.
차 실내에서 발생을 했고
네.
아까 뭐 저 그 마른 낙엽이나 뭐 이런 것처럼 엔진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놔뒀던 것도 아니고 그냥 놔뒀던
저도 그
차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자료를 봤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면은 탄 부위가 승객석 가운데만 타다 일부 타다가 꺼졌거든요.
예.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보통 화재가 생기면 90% 이상이 엔진 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10%만 배기관이라든지
예.
중후부에 생기는데 지금 이거는 독특한 게 가운데 부위에 승객룸만 탔다는 거죠.
예, 예, 예.
이런 부위를 봤을 때는 딱 추정하기는 쉽진 않고요.
예.
또 주차시켰을 때 주차시키고 몇 시간 후에 불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된 그것도 10년이 훨씬 넘은 차였는데요.
예.
기동전동기 쪽에서 배선이 불꽃이 튀기면서 예, 다 식었는데도 불꽃이 튀기면서 이게 바로 불이 난 원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국가수 자료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중간에서 불나게 되면은 혹시 안에 실내에서 배선이라든지 또는 비포나 애프터마켓으로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걸 많이 해놓는 경우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블랙박스니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들 다 설치
상시 전원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전원만 방전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 화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시 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상시 전원이라는 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차 발동을 꺼 엔진을 꺼놓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전원이 필요한 것들 블랙박스가
맞습니다.
있고 또
예.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있죠.
네.
뭐 다양하게 요새는 별의별 장치를 다 하는데 문제는 애프터마켓,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차를 받아서 일반 업소에서
네.
마음대로 배선을 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
예전에 원격 시동하는 것들 이런 거 다뤘다가 화재가 생기거나
원격 시동
문제가
그렇죠. 그 추운 겨울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됐는데.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가기 전에요. 예.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 내려가면 딱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생각 이상으로 또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운데 불난 것은 그런 요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참 된 거기 때문에 이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아, 근데 이게 완성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네.
저 오디오 설비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것들을 장착을 해서 팔면은 굳이 뭐 저 산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내비 깔겠다면서 오디오 스피커 깔겠다 이런 거 안 할 텐데.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부 파는 내비 같은 거 보면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고 내비 성능은 떨어지고 이런
맞습니다.
걸 붙여가지고 판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불편하고요. 예.
상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일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해당되는 메이커에서는 중간에 브리핑이 이번에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불만을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가려운데 좀 알려줘야 되거든요.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부분을 명백히 밝혀서 보상할 건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훨씬 더 나은데 이 폭스바겐 사태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정부라든지 해당 메이커에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게 소비자 배려고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거고 또 고객이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네.
것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만을 갖는
아닙니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배려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BMW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네. 그 두 개 같은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수리 과정의 마무리 문제일 수
네.
있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신차의
문제
품질 문제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네.
나머지 것들은 차의 품질과는 무관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적인 부분도
예, 노후했는데 관리를 잘 안 해서 뭐 배선에
네.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낡을수록 그 관리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는 게 좋다.
네.
뭐 부활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폐차 일부 직전에 있는 차를 어떻게든 다 뜯어 고쳐서 몰고 다니는 건 일단 문제가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 그다음에 상시 전원을 쓰는 그 전자장비 같은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
예.
그 완성차 이외에 완성차를 뽑아가지고 다른 업소에 가서 이런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설치하는 거는 좀 신경을 좀
맞습니다.
쓰고 주의를 할 필요가
베테랑
있다.
베테랑 좀 잘하는 데 가서요.
잘하는 데 가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예.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그 정도로
높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 아는 사람한테 뭐
네.
제보를 하면 제보를 받았는데
네.
이것도 BMW 5시리즈예요.
예.
근데 이 520D니까 이제 리콜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리콜해서 수리를 받는데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건 새 차입니다. 새 차,
네네.
새 차인데 받고
네.
나서 그 다음 날 운전 중에 불이 났어요.
네네.
운전 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는데 이건
네.
아직 뭐 언론에 저 보도된 것도 아니고
네.
블랙박스가 남아 있길래 블랙박스를 열어서 이제 봤더니
예.
수리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는데
네네.
그 수리 장면 안에서 이 양반은 뭐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엔진룸 근처에 본드나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보이는 걸 막 오랫동안 바르고 두드리고 그러더라.
네네네.
그게 좀 의심이 간다.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엔진룸에다가 무슨 본드나 접착제를 왜 바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배선 같은 경우가 이 절연 특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피복 같은 걸 따로 씌우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붙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접착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순간이나 이런 것들은 가연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엔진이라는 게 뜨거운 열원이거든요.
예.
이 주변에 이런 가연성 물질이 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정비 마무리 같은 것도 못하는 경우 뚜껑을 열어놓는다든지요.
예,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장갑을 작업하든 말고 그냥 놓놨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가위 뱃속에다
넣고 넣는 경우
예, 그렇죠. 예, 예. 똑같습니다.
어.
그걸 놓놨다가 운행하다가 엔진은 뜨거워진 상태고요. 특히 차가 가다스다 저속으로 하게 되면 냉각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엔진이 더 뜨거워집니다.
네.
이때 안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가루 불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낙엽이 날려들어서 그게 라지에타 그릴 쪽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그게 가연성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네.
이런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온 것처럼
네.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생겼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벤츠 그 저 골프채로 벤츠 두드려 부신 경우만 하더라도
네.
자기가 산 그 뭐 판매점 같은 데 가서 얘기해 봤자 이게 별로 안 먹힐 가능성이 높고,
네.
뭐 경찰에 가져가면은 또 그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흘러가고, 참 소비자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차 하루만 없어도 참 이게 불편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당히 문제점이 큽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법 자체가.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소비자가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자동차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이지만은요.
예.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결을 해주는 것들 많이 이제 진정서를 내서 해주는데 권고사항으로 끝나서 그 이상 소비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정부나 다른 기관은 아예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같은 데는 개인의 일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도로교통안전청, 우리가 이제 NHTSA라는데
예.
이런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보상이나 환불 제도도 미국의 레몬법은 아니더라도 한국형 이 자동차 보상 제도는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네.
몇 전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을 했는데요.
예.
자동차 이 담당 정부 관계자도 나와서 그분도 직접 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는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뭐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몇 대인데.
맞습니다. 2천만 뭐 대가 등록 이상 넘고요.
국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지금 저한테도 이메일로 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해결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벤츠 때려부순 사람 같은 경우도
예.
이슈화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불을 못 차보니까. 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결국 교환해줬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많고 또 그 차 똑같은 차가 일주일 후에 저 법원에서 다른 차종인데요. 그 똑같은 그 S63 시리즈입니다. 그 차도 보상도 결정이 됐었고요. 다른 차종도 많아요. 그 차종이요.
네.
그래서 버티고 난리를 피다가
결국
어제 리콜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일인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이 차 값이 2억이 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예.
그 BMW에서 이제 벤츠 얘기로 말씀하신 김에 넘어갈 텐데
네.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이 지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네.
소비자가 문제를 불이 났다, 차가 문제가 생겼다,
근데
네.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다.
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블랙박스 같은 거는 빼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찍어서 확보를 좀 해줘야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확보했으면은 그 다음에 네.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소비자원 자체에다 내놓는 게 가장
소비자원이요.
좋은 방법. 예, 소비자원에다가 예. 이 진정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 분쟁조정위원한테 이 배정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 실태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들을 결론을 내려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소비자원에서 직접 메이커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절차 중에서
그것도 결국은 권고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이행 수단을 좀 준다든지 또 문제를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벌금에 대한 것들도 미국의 징벌적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미국이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가 엎드려서 쫙 하는 이유가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 48만 2천 대인데요. 21조 원입니다. 벌금이.
네.
그게 민간 소송은 아니거든요.
네.
민사가 아닌데도 정부에 대한 벌금이 그 정도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이번에 폭스바겐 문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최대 벌금이 10억 원입니다. 애들 코 올리게 돈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뭐 걸리면 벌금 내지.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배려도 안 되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쁜 버릇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수입차가 좀 많이 급증을 해서 올해 16% 20만 대 정도 판매가
네.
되는데 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 법대로 하라. 한국 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으면 법대로. 두 번째는요, 길게 끌어라. 대법원까지 2년 3년 가면 개인은요 나동그라지거든요.
2년 3년이 뭐예요? 뭐
몇 년 가죠?
예, 전부 몇 달만 가도 힘든데.
근데 몇 년을 직장 다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개인 교수에서. 제가 그 대법원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 보면요 어이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게 많고 그 보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지금 인지를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이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수립이라든지 또는 관련법 좀 구축을 해서 좀 소비자 중심을 바뀌어야 되는데 시대가 지금 옛날 시대도 아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 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문화적인 부분들 특히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낙후된 후진국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내연기관 돈 갖고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결 안 하고 넘어가다가 조금만 있으면은 그 법 통과되기 전에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다 말고 이제 바뀌는 거죠 시스템이.
참. 뭐 BMW 넘어가서 이제 네.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넘어가죠. 이것 역시 S63 모델이 주행 중에 엔진 시동 꺼진 문제로 문제가 벌어졌던 건데
네.
이 엔진이 새로 산 차가 자꾸 엔진이 꺼지니까 이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야 이거 교환해 줘라 그랬더니 교환은 뭐 정관상 저 규정상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그냥 그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를 몇 번
주저...
수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새 차 한 2억 원짜리 차인데 예.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간적인 피해 엄청나거든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예. 어떤 차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새 차를 샀는데 정말 신나게 하필이면 그때 제가 분당을 살고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매일
네.
출퇴근을 하던 때인데 아침에 그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중간에서
네.
차가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황당합니다. 그거는요.
야,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1차선에서 예를 들어서 100km 달릴 때요.
예.
특히 야간에 시동이 꺼지면은요. 차가 몰려 있으면은 관성에 의해서 갈 때까지 갓길을 빼내야 되는데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는 저 차가 지금 서 있는 건지 아닌지
그렇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조치를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메이커 입장에서는 운행 도중에 시동 꺼질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결국은 그 엔진 ECU 프로그램의 결함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골프채 사건 이후에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결국 자발적인 리콜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사실은 골프채로 자기 차 부신 이분이 사실 큰 일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네. 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우리가
예.
촉발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것도 관심이 됐었고요.
예.
또 그 관련된 차 저한테도 여러 명이 연락 왔고요. 학교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데요.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버티고 있다가 그저께 리콜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몇 달 동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분 보면은요, 이게 이만큼이에요. 정비 받은 것지 안 바꾼 게 없어요. 근데도 차가 똑같고요. 제가 그 차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언덕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뒤로 밀립니다 차가. 그러니까 언덕에서 주차는 불가능한 얘기고 또 그 차주가 여성이래요.
예.
두려워가지고 그 차를 운전을 못한대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버티고 입 싹 씻고 있는 것들은 상대 문제점이고 이제서 또 리콜하는 것은 또 무슨 심보입니까?
아니 그럼 이 벤츠 S63는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팔릴 텐데.
그러면 최고급 차고요.
그 외국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어디서 생산되고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불량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사 분규가 생겼다든지
네.
또는 어떤 부품이 그 부품이 들어가는 게 어디부터 몇 번까지 소홀하게 들어갔다든지
예.
조립 상태가 또 사람이 좀 바뀌었다든지
예.
이런 경우 되면 집중적으로 불량이 생기거든요.
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번 리콜되는 게 한 550대 정도 됩니다.
예.
2억짜리 550대면은 비용으로 따져보십시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그 550명이 항상 불안하게 차를 운행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리콜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메이커에서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빨리 조사하고 빨리 발표를 하고 빨리 리콜 해주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버티다가 소비자에서 난리가 나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버티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서야 뭐 리콜합니다라고 소비자한테 그렇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옷도 5만 원, 10만 원짜리도 교환해 주는데 3만 개 부품인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치 차를 교환이나 환불이 없다는 거 그런 제도도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하면 뭐합니까? 선거 끝날 때쯤 하면 또 바뀌면 또 안 하고 항상 반복 되풀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채 파손 사건 벤츠 S63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엉뚱한 사람이 골프채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다가
네.
나중에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참 딱하게 됐고
예.
이건 그 벤츠 쪽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로
네.
여론이 흘러갔다가 이제는 정말 큰일을 한 정말 사람이
맞습니다.
돼버린
중간에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동 꺼짐 현상이 뒤에 이 차가 그 배기 튜닝을 했기 때문에 튜닝의 문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난리 피웠던 게 제가 튜닝 산업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창조 경제를 올려서 튜닝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렇죠. 예.
핑계를 거기다 대는데 배기 튜닝은요 더 도리어 시동성을 좋게 해주는 거지 막아서 시동 꺼짐을 유발시키는 튜닝이 배기 튜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도 몇 번 하면서 난리를 피웠었거든요.
예.
또 튜닝을 또 불법으로 하면서 부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건데요.
그렇죠. 예.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네 잘못된 것이 리콜로 나온 건데
예.
엉뚱한 데다가 이제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른 걸 유발시킨다는 건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벤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정말 잘 팔리는 차로 3대 차량 이제 다 건드리게 되는 건데 네. 폭스바겐으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폭스바겐은 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디까지 갔고에 대해서 뭐 워낙 뭐 뉴스를 네. 많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를 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형이라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2년 3년은 분명히 갈 것이고요.
네.
국내에서 전 세계에서 독일 자체 폭스바겐에서 지금 약 1천만 대 정도를 지금 리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문제는 미국에서 3000cc 디젤까지 속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는 물론 이제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거라든지
네.
이 포르쉐 카이엔 또 A6, A7, A8 이 모든 어떻게 모델이고 미국이 이미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그 차종 거의 대부분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가
거죠.
생겼다고 보는 거죠. 폭스바겐도 있고
그렇죠.
아우디도 있고 폴쉐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이제 다른 브랜드까지 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폭스바겐 자체에서는 인정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3000cc짜리는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워낙 많이 판매된 차고요.
네.
또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는 국내의 포르쉐 전체의 30%가 포르쉐 카이엔일 정도거든요.
싼 포르쉐니까 많이들 샀을 거 아닌가요?
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억대니까. 포르쉐 카이엔이요.
근데 하여튼 그나마 포르쉐 중에서는 좀 싸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다 하여튼 진행형인데요. 문제는 1.6 TDI, 2.0 TDI, 1.6과 2.0 엔진 쪽을 내년부터 이제 국내에서 지금 리콜 대상인데 한 10만 대 정도가 됩니다.
네.
리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의 진행상으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배기후 저감 장치가 정상 동작되면은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시험을 했는데
예.
1.6 TDI 1600cc 디젤 엔진은 실제로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2% 정도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연비 좋아서 산 차인데
그렇죠.
당장 한 달 들어가는 유지비가 틀려지는 거고요.
그렇죠.
또 언덕 밟을 때 나가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곤두박질 칠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 보상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서 지금 48만 2천 대에 대해서 선불카드죠. 일종의 $1,0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 들어가는 거를 다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유럽에서는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이 이 저공회전에 대한 관련 세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대신 내주기로 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모두 다 소비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라는 거죠.
예.
10만 대.
예.
지금도 계속 판매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이거에 대한 지침이 아직 뭐 본사에서 못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물론 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있지만은 지금 발표된 지 거의 일주일 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만 안 하고 도리어 폭스바겐 쪽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차를 밀어내기 형태로 해서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새 차 팔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는 차 아닌가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차 물론
예.
정부에서 이 판매 금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정식으로 발표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차가 제가 보기에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는 차를 파는 것 자체가 그게 포함이 된지 안 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부라든지 또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좀 소비자를 배려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브리핑이 중간 브리핑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사안 같은 데는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 브리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려운데 지금 긁어주는데 국내가 사실 폭스바겐에서 3위에 이를 정도고 독일차 하면은 전체의 70% 차지할 정도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시장에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인데 좀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좀 소홀한 게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60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하니까 욕심이 나긴 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몰려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거겠죠.
난리가 네. 났어요 또. 그래서 뭐 당일날 면담하러 갔던 사람들이죠. 그냥
네.
면담은 못하고 오고 그렇게 많이 밀려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네.
친환경은 소비자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그 뭐 네. 거의 확인된 문제긴 합니다만 자, 이 지금 이 저 이 문제가 된 장치
네.
첫 번째 질문은 소비자가 그 차를 몰았을 때 안전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모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요 연비에 예. 영향을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특별히 거론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네.
작동을 시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연비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죠.
다만 그 궁극적으로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거고.
소비자에서는 관심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친환경은 정부의 일이고 그러니까요. 연비만 소비자의 일이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면서 그렇죠. 항상 그런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럼 예.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봐야 되고요. 결국은 예. 환경은 보이지 않는 암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스며들어서 예. 결국 건강을 해치고 암을 유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실은 친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홍보나 캠페인을 소홀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세라든지 관련된 부분들도 소비자한테 직접 나한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2천만 대 등록 시대에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디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디젤인데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미국에서 발표된 것은 1600cc 가솔린엔진도 포함을 했고요. 그거는 폭스바겐 이 본사에서도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것도 지금 유럽 내에서 지금 10만 대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예. 1.6 그러니까 소형 가솔린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 이것도 속임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을 본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더 벌어지는 문제네요.
맞습니다. 국내에도 해당되는 차 판매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파만파 글로벌 문제로 이제 자꾸 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 폭탄 제거했더니 옆에 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폭풍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예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스바겐 문제 이게 어떻게든 뭐 폭스바겐 회사가 거의 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앞으로 두고두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로 진행이 될 텐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뭐 어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 자동차 산업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혹시라도 어떤 그 전기차 시대라든지 소위 말하는 비내연기관 네. 시대를 앞당기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벌써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클린 디젤은 분명히 손상을 받아서 클린차가 없어질 것이고요. 예. 또 디젤차의 위기도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네. 여쭤보죠. 클린 디젤 말씀하신 김에 네. 클린 디젤이라는 건 사실은 폭스바겐의 상품인
맞습니다.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폭스바겐에서 그, 이 클린이란 말을 디젤차에 예. 붙이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엄청나게 광고를 했죠. 맞습니다. 그 뭐 파란색 그 네. 뭐 이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공해 차로 포함도 됐었고 예, 예. 각국에서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제가 현대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네. 그 이걸 도대체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뭐 연구를 해보고 뭘 해봐도 도저히 이 클린 디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 쟤들은 무슨 신이 내린 기술을 갖고 있나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많이 밝혀졌지만은 디젤 차는요. 그 디젤이라는 연료는 원래 지저분한 연료입니다.
그렇죠.
지저분한 연료고 엔진에서 완전히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배기후 저감 장치를
그러니까
통해서
옛날에 디젤 차 쓸 때는 그 막 냄새도 많이
맞습니다.
나고
매연부터 뭐 검은 예, 거 있죠. 예. 그 흙 알갱이죠. 이게 그렇죠. 다 뿜어져나면서 이게 바로 이제 폐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예. 것들이었는데 걸러주는 장치가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 지금은 3단, 4단까지 걸러주고 있는데 걸러주는 장치가 많으면요 배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래서 친환경과 연비는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게 저항이 걸리면은 연비나 출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겠죠.
이번에 속인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디젤차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유럽 5, 6에서 뭐 매연이 얼마큼 나오고 질소산업이 얼마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7, 8년 노후화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차라는 거는 예. 진동이나 소음, 최악의 조건에서 운행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오염물질이 다 뿜어져 나가는 게 바로 디젤 차거든요. 그래서 파리나 런던, 실제 두 대 중에 한 대를 이용하는 유럽 시장에서도 점차 디젤 차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LEG라고 해서 로우 에미션 존, 다시 네. 말하면 노후되는 경유차가 도심지에 진입 못하게 하는 제도를 공격 도입을 하는데요. 국내 서울에서도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몇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서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의 도입 시기가 빨라지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몰기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도심 진입 어렵게 만든다든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더 부담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네. 정말 하루하루 그 노후된 경유차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그러니까 생계형 같은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LEG 제도 같은 걸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광역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다 그러면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도 진입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예. 이 차를 막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 차는 노화되면 뿜어져 나가는 거 엄청납니다. 이거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요새 LPG 엔진 쪽 1톤 트럭도 거의 개발이 끝났거든요. 네. 그런 LPG 쪽으로 대체로 해서 중간에 투입을 한다든지. 버스 같은 경우도 경유해서 지금
느낌 뭐 별로 LPG 1톤 트럭은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터보,
뭔가 좀 힘이 약할 것 같고
터보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반년 1년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디젤차 수준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LPG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겁니다.
예.
가장 앞서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틈새 차종이죠. 대체 차종으로 하면서 생계형도 유지도 하면서 친환경 요소로 확인될 수가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하여튼 저 말씀이 좀 돌아왔습니다만 제 질문 때문에 클린 디젤, 폭스바겐이 주장했던 클린 디젤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맞습니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각 국가에서 저공해 차로 지금 빼고 있고요. 클린차도 예. 아예 빼고 있고 결국은 물론 석유자원이 존재하는 한 가솔린과 디젤차는 끝까지 갑니다.
네.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될 건 사실이고요. 반사이익으로서 친환경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친환경 차에 대한 보급이나
네.
또는 디젤 차에 대한 환경 기준 인증 강화라든지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 진입을 이제 노후된 경유차 같은 걸 막는다든지 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문제에 대한 거 또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약간 늦춰졌지만은 세금에 관련된 것들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이 지금 약 8,000대가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8,000대는 이미 보조금 확보가 다 돼 있고요. 가능하면 10,000대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게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기술을 대부분 갖고 있는 일본 차가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20% 정도 판매가 국내에서 늘어났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은 친환경 차로 돌아서고 있다는 뜻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 차이는 여전하죠. 근데 아직은 좀 비싸죠.
가솔린 차에 비해서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좀 비쌉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몇백만 원 정도 비싸고 정부에서는 다섯 가지 차종을 지정을 해서 100만 원 현금 DC를 해주고 있고
네.
세제 혜택 한 200만 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서 약 개인의 부담은 2, 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3, 4년 이상 운전할 경우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도심지에서 가다사다 반복할 때는 하이브리드의 연료 절약 특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특히 출퇴근에 도심지를 많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연료 절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브리드가 궁극적인 모델은 아닌 거 아닌가요?
과도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가는 방향은요. 결국 친환경차는 삼총사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입니다.
예.
수소 연료전지차는 궁극의 모델이긴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도 상용화 모델 나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예,
있고
예.
아직 멀었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부분들 또 어느 정도 친환경성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전기차는 지금 전이부대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게 중첩이 한 20, 30년 되면서 최종적으로 연료전지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시 과도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뭐 현대 아반떼 살래, 뭐 나는 무슨 뭐 GM의 뭐 뭐
네.
살래, 아니야 나는 무슨 뭐 어디 기아 뭐 살래 이런 식으로 차종을 선택하듯이
네.
나는 전기차 살래, 뭐 나는 하이브리드 살래 이 정도까지 전기차가 오려면 국내에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10년
물론
뒤에는?
이제 2017년 내후년 정도쯤에 전기차가 빅뱅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네.
칼럼 쓰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국내 현대차에서도 양산형 전기차
네.
전용 전기차가 5월 달에 출시가 되고요. 또 아시겠지만 미국의 테슬라
네.
전기차 회사죠. 이게 자신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년 반 정도 후에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에서 한번 충전해서 300에 400km 가는 거. 이거를 자신하고 있을 정도고 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아직은 전기차 서울에서 부산 못 가죠.
못 갑니다.
예.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충전 시설을 지금 해 놨거든요.
예.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충전 시설을 지금 연계망으로 해놨습니다. 급속
그러니까
충전기를.
전에 한번 페이스북인가에
네.
그 테슬라를 갖고 서울에서 부산 왕복했던 분 그 경험담 올라간 걸 봤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100기 급속 충전기 설치가 끝났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2년 사이에 환경부에서 300기를 더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이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는 1인당 하나씩 자기가 가지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내후년 정도쯤에는 시장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값이 문제인데요. 배터리 회사들이 자신하는 게 내후년 정도에는 이 비슷한 가격의 충전 거리라든지 이 효율에 대한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은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특히 리튬 폴리머 쪽은 3대 회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전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화석 연료 3단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3단위가 필요하다고. 네. 다시 말해서 전기 하나를 생산하려면은 석유나 석탄을 셋을 때워야 된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전기차라는 게 무슨 그 연료 절감 효과라든지 그 석탄 연료 절감 네. 효과라든지 아니면 환경 효과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기차는 차 자체는 완전 무공해지만은 간접적인 오염을 배출하죠. 예. 들어가는 전기에너지가 화력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하게 되면 예. 오염이 많아진다 볼 수가 있어서 네. 사실 전기차의 활성화 국가는 그 나라의 전기를 공급하는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차지하고요. 예. 특히 가장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예요.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작년에도 판매된 것이 10대 중에 3대가 전기차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공급되는 전기에너지가 거의 100% 수력발전으로 만듭니다. 여기는 효과가 진짜 확실하죠.
그렇겠네요. 그건 예. 정말.
그래서 국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는 100이라는 에너지원을 내연기관 저 연료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한 자리 숫자뿐이 안 되거든요, 효율이요. 그런데 아, 예. 이 전기차만 해도 20에서 30%입니다. 예.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오염원을 얼마큼 덜 배출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잉여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야 전기라든지 남아있는 전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낮에는 막 모자라가지고 날리고 그렇죠. 여름 같은 때 밤에는 남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 공청회를 했어요. 예. 내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비를 유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계가 재밌는 게 아침에 특히 여름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비율 5%, 4% 그러는데 그때 전기 비용은 엄청납니다. 심야 20배, 30배를 책정을 해놨어요. 아. 그렇게 해놓으면 안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쓰게 되면 한 20분의 1이면 밤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은 우리 휴대폰 집에 가면 충전기에 꽂는 거 마찬가지로요. 원래 전기차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저녁 때 가면 꽂아놓고요. 아침에 나올 때 빼오는 그래서 네. 전기를 가장 잉여 전력을 쓰면서 예. 집에서는 가전 전기비가 누진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전기비로 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네. 뭐 폭스바겐이 뭐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참 전기차 시대를 더 앞당기는데 네. 어떤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외제차 3인방 BMW, 벤츠, 폭스바겐의 얘기를 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 나눌 때 보면 정말 그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네. 우선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가장 아마 국내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그 동영상으로 사례인데 네. 연세가 드신 부부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운전하시던 그 남편분이죠 아마
네.
깜짝 놀래서 앞에 차 부딪힐까봐 막 중앙선 넘어가지고 가고 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비명소리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네. 그 장면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일부러 만든 게 아닌 이상 급발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경우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급발진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한 건도 운전자가 승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100% 본인의 실수로 폐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사실 급발진 사례는 너무 많고 영상도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네. 우리나라가 블랙박스가 한 35% 공급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의심되는 영상이 너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우리나라 영상 거를 구해다가 틀어줄 정도입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공급이 안 돼 있거든요.
블랙박스를 설치를 많이 안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가 그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종류도 많고 해외 수출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급발진을 사고 난 거 보게 되면요. 운전자 실수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너네가 메이커에서 니네 프로레이서가 앉아가지고 지금 사원한 걸 시간대를 맞춰 똑같이 한번 해봐라. 똑같이 시연이 안 됩니다.
그 속도를 못 내더라고요.
못 냅니다. 예. 그 상황을 안 돼요. 또 어떤 차를 보면 예전에 얼마 전에 바로 났던 건데요. 지방에서 차가 앞에 부닥치고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시간을요. R 뒤에다가 레버를 놓고 본인이 프로레이서가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운전자 폐수로 나오는 이유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법적인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징벌적 보상이고 예.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이 재판 도중에 소비자 측에서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사의 차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됩니다.
네.
그게 못 밝히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오기 전에 너네 메이커 문제가 있네. 합의 봐. 그렇게 해서 이 보상을 받은 경우가 미국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야 되는 나라입니다. 수술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피해자가 밝히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속페달을 안 밟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가속페달 안 밟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박스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카메라
지금까지
설치하면?
카메라도 저도 예전에 언급했는데 카메라 설치가 위치가 안 맞아서 쉽지는 않았어요. 한두 개 시범 모델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제가 케이스 인증 정부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다 많이 주문해놨는데 그거 말고요. 뭐 다음 주로 잡혔던가 지금 급발진 저희 세미나도 지금 잡혀 있는데 예. 거기서 또 발표를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2009년 이후 차량부터요.
네.
지금 벌써 6년 된 차량이죠. 차량은요 운전석 좌측에 OBD2라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네.
OBD2가 온 보드 다이너스 약자라서 진단 커넥터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운전자의 가속페달 몇 퍼센트 밟음까지 다 나옵니다. 20개 정도가. 2009년 이후 차량.
전자적으로 측정을 하게 만드는
예.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데이터 로그를 받아서요.
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다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럼 이미 2009년 이후에 나온 차 중에서 급발진 의심이 나는 사고는 이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못하는 게요.
예.
데이터는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장비 있죠.
아, 예, 예.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해야 되네. 기록 장비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면서 정부하고도 싸우고 많이 그랬었는데
네.
그거 이론적인 거 아니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개발해가지고 올해 초에 기자회견할 때요. 기자들한테 나눠줬어요. 샘플들을요. 당차에다 꽂으면은 이런 사고 생겼을 때 당신이 이길 수 있다.
네.
그 로고 장치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사비 털어서 몇 천만 원 내로 개발했습니다.
예.
그 개발해가지고 저 시연도 보여주고 기자들 다 모인 혹시 상태에서요.
혹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급발진
있죠.
사례가?
아,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장치된 차가 빨리 급발진이 발생하길 기다릴 저희가, 수도 없고. 이거.
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전형적으로 생각했고요. 이 장치는 마음만 먹으면은 몇 개월 이내 개발해서 일명 자동차형 블랙박스를 쓸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메이커가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2009년 이후 차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겠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계속 급발진 예. 생기면서 우리나라 같이 운전자가 폐수하고 100%요.
자, 그럼 우선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 네.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그 판례라든지 네.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가 문제가 없다는 걸 업체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네.
합의하게 만들어서 보상을 네. 해준다는 것 말고 판례로서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들이
끝까지
없나요?
끝까지 간 건 없어요.
그건 미국도 왜냐, 없나요?
미국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법적 체계 자체가 중간에서 합의 보게 되면은 그 이상 진전을 안 시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3년 전에 이 미국의 바그룹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석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도요다 캠리 차종인데요.
예.
이 차종이 급발진도 생겨서 그 급발진 차를 이 회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확인을 한 게 소프트웨어가 오류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차를 오류를 일으키는 걸 성공적으로 했어요. 시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물론 100%는 아닌데요.
예.
그게 시연이 되면서 법정에서 이게 강력하게 증거로 작용이 돼서
네.
소비자 배려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도요다에서 미국 법무부에다가 벌금을 1조 5천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합의 봐라 이런 식으로 했기
그
때문에.
그 기사는 본 기억이 있는 것
있으실
같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급발진 자체의 원인으로 어떤 판례로 작용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것도.
결론은 아니지만은 벌금에 합의를 보게끔 만들었는데
예,
천문학적으로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연구에서도 원인에 대해서 너다섯 가지들이 이미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급발진 자체가 1979년, 80년 그래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ECU라는 전기 전자장치가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게 자동차 급발진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 급발진이라는 거는 내연기관이나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자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걸로 보여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이 전기전자장치는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연이 어렵고 흔적이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전형적으로 맞는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자제어의 이슈의 어떤 그 유도장애라든지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것도 추정할 수가 있고 또 이슈 기판의 문제점, 납땜의 문제점 또 저희 연구에서 예전에 발표했지만은 흡기 매니폴드의 그 진공압에 대한 문제점 네. 이런 것들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귀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노력만 한다면은 원인 쪽도 나오고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대책도 중요한 거는요. 급발진 생겼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엔진 쪽에서 굉음이 생겨서 급출력으로 급가속이 되는 것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가 무력화되면서 브레이크 등을 밟는 거는 목격자가 많은데 실제로 브레이크는 듣질 않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까지 나온 급발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단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브레이크를 다가 열심히 밟는다든지
네.
그 저 핸드 브레이크라고 그 무슨 브레이크라고 그렇죠. 그러죠?
핸드 주차 브레이크.
예, 주차 그런 걸 써도 소용이 없는 없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브레이크는 밟아도 무력화가 됐기 때문에
아.
브레이크는 우리가 말하는 진공 배력이라는 걸 써요.
예.
우리가 2톤짜리 차를 툭툭 밟아도 차가 툭툭 쏘는데 어떤 분은 내 브레이크 발의 힘이 이렇게 센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예,
증폭을
예, 예.
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진공 배력을 쓰는데요. 진공 배력이 안 생깁니다. 급발진 생기면. 그래서
아.
근데 목격자는 브레이크 등을 밟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급발진 생기게 되면은 브레이크 밟으나 마나고요.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 되고 또 차를 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거의 사망률이 거의 높아져서 실제로 차를 못 피한 사람들 있죠.
예.
몇 대 피한 분들은 끝날 때 결론을 보면은 다 사망했는 경우가 거의 아유. 대부분입니다.
그 자동차 업체 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국내 업체도 그렇고 외국 업체도 그렇고
네.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많이 만나실 텐데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주나 한잔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고 그러시죠?
사적으로 얘기하면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감대라는 게 바로 뭐, 그런 저는 이제 전기 전자제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슈라든지 전자제어 쪽에 대한 감각이 당연히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다 똑같이 왜냐면
예.
설계하고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서 서로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공감대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왜냐? 우리 휴대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그렇죠.
있다가 통화하는데 끊어지거나 혼자서 프로그램도 라는 거 보시죠.
예, 예.
똑같이 차 뒤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자동차 이슈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운행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혼자서 오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든지 하면 바로 급발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서 택시가 많이 급발진 생기는 거 많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 주차를 저기 세차를 하게 되면은 공기하고 수분이 섞이면서 연소 상태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류 가능성이 커서
나올
때 튕겨 나오는 거 있죠.
아, 세차도 조심해야 되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고요.
그 세차를 어떻게 조심을 하나?
그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조사를 해요.
예.
실태 조사를 나온 것들 영상부터 분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또 분류도 하고요. 분류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죠.
그렇겠어요.
얼마 전에도 아마 그 보셨을 거예요. 3분 동안 그 차를 모는 여성 운전자가
예,
비명을
예, 예.
질리면서
예,
나중에
예.
피해서 결국은 본인 중상이 있고 지나가던 자전거 타던 사람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남편이 하도 억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린 건데요.
예.
그 여자가 나중에는 거의 비명을 질리다 말고 실신하다시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차를 몇 대 피했는데
예.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급발진 생겼을 때 사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미국에서는 급발진 생겼을 때 이런 조치를 하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급발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급발진 생긴 거에 대한 대처 방법도 홍보를 안 합니다. 없다고 인정을
없다고 보니까.
없다고 예. 보니까. 문제점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설명을.
세 가지인데요.
네.
세 가지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네.
진공 배력에 남아 있는 한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으로 확 밟아야 된다는 거. 발을 띄지 말고요.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을 것. 두 번째는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 스위치를 끌 것. 알레인 죽죠. 세 가지 못 합니다. 몇 초 내로 끝나는 급발진이 많기 때문에 네. 못 해요. 아무리 훈련 많이 하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예. 다른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예.
뭐냐면은 차가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인다면 차가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인지를 하고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차에다 박는 거예요.
앞에 차에다 박으라.
예, 차라는 거는요. 엔진룸과 트렁크룸이 완충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분산 구조를 가장 잘 만든 구조입니다.
가장 피해가 덜할 수 있다.
부닥치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정면 부닥 안 죽고요. 에너지를 반을 나눠주기 때문에 물론 저쪽 사람이 부상이 있겠지만 저는 안 죽거든요. 그래서 차가 몇 대 있으면요. 제일 좋고. 일이네요. 근데 차를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몇 대 피하면 없죠. 차는 과속이 뗀 상태고요. 도심지에서 가장 무서운 게 기둥에다 박으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에너지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이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다 박으면요.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대상이 차입니다. 주차된 차라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휴, 근데 이게 판단 능력이 간단치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이 모임도 있어요. 1,000명 정도 모임, 피해자 모임도 있고요. 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 피해를 급발진을 피해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일생 동안 운전 못하는 분이 있고요.
그렇겠죠.
아예 차만 안 되면요. 이 금단 현상이 생겨요.
차에 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무섭대요 차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차는 그런 걸 제가 영상 보고 참 기우다라고 했었는데요. 뭐냐면 언덕에서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요. 부닥치고 예, 앞에 예. 부닥치고 뒤로 부닥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요. 가느다란 가로수에 박아서 거의 가로수가 부러다시피 했는데
예.
밑에가 유치원이었습니다. 바깥에 애들 놓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부가 와서요. 그 나무에다 고사지는 됩니다. 항상.
뭐 그럴 법도 하네요.
예. 목숨을 살려준 나무라 그래가지고요. 밑에가 낭떨어진 데다가 유치원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그런 사고도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들이 모두 다 소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리고 다음 달에요. 12월 달에도 EDR 공개 의무화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이벤트
어떤 겁니까?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약자가 EDR입니다.
네.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에어백이 터질 때 미국이 의무화해서 우리나라도 의무화를 해서
네.
다음 달부터 실효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시작이 되는데 이 법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EDR이라는 거를 메이커에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EDR 자체에서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 중에서
불리한 정보는 속가내겠네요.
아니요. 속가지 않더라도 다 나오더라도요.
예.
소비자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운전자한테.
아.
왜냐?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속 페달 밟는 거라든지
예, 예.
브레이크를 몇 퍼센트 밟은 거 이런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이 정보는 빠져있는 게 EDR입니다.
아.
EDR은 빠져있기 때문에
급가속 급발진 문제하고는 아무런 그
맞습니다.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일명 저희가 뭐라냐면 EDR은 메이커의 면죄부다.
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법을 만든 거죠. 사실 이런 법을 만들려면 말씀드린 대로 OBD2에 2009년 이후부터 나오니까 장치 만들어서 의무화시킨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가속 페달 밟는 왜냐 운전자 입장에서 본인이 실수 안 했다는 거는 입증하면 나머지는 메이커에서 입증해야 되거든 우리나라 체제에서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대로 2009년 이후에 나온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가 기록으로 데이터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퍼센트까지 나옵니다.
기록할 수 있는 장치만
맞습니다.
설치가 되는 게 의무화된다면은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2009년 이후의 차량이 100%는 아니고요.
예.
일부 차에서는 유보해서 안 단 것들도 있고
아.
트럭 같은 것도 빠진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승용차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정부들이요. 지금 전향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어떤 나라도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 회사 그 CEO라면은 어떻게든 정부가 이거를 입법화하는 거를 막겠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장치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해도요.
예.
사실 방해만 되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러시다 보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미워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제가 막 블랙리스트 1호로 돼 있는 데가 많을
아니면 막 엄청나게 그 큰 혜택을 제시하면서 회유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법적인 것들도 관련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은 소비자 같은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필요한 거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차 개발할 때는 또 제가 들어서 도와줍니다.
네.
차 개발부터 상품성을 높이고 해외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건 확실히 도와주고.
지난번에
이건 또
그
아닌
저희 경제 팟캐스트 네. 이건머니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네.
현대자동차 수출차하고 내수차 간의 그 강판
네네네.
차이 전혀 없다는 거를 실제로 현대차에서 입증하는 과정도 직접 도와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인터넷에 나온 내용 중에서 또 오류도 많고 잘못
예.
이해하는 것도 많아요.
예.
요새는 또 분위기가 무조건 잘 얘기했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풍조도 있어서요.
그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현대차에서 얘기하면 믿질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명 SNS에서 흉기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요.
예.
딜러점에서 임의로 제가 찍어가지고 사인하고 봉해가지고 트레일러까지 실어보냈어요.
소위 수출된 차를.
맞습니다. 알라바마 공장에 생긴 거를.
아,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한 거죠.
맞습니다.
거를요. 예.
그걸 확인하고 또 아산만에 생산한 국내 거하고 예. 송도에서 충돌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그 거기 현장에도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확실히 도와주지만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물론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어떤 인터뷰나 저희 팟캐스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뭐라고 말씀도 잘해주셨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예, 뭐 빨리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뭐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도 좀 그 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것 만약에 급발진이 생기면은 가로수에 부딪히지 말고 다른 차를 박아라. 이거를 제가 이 인터뷰를 끝내면서 마지막 청취자 여러분들께 충고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저 상황이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 상황들을 쭉, 그, 동영상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실제로 급가속이 되는 그 속도나 시간 자체가 프로 드라이버가 똑같은 걸 시연하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맞습니다.
정도의 일반 운전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의도를 갖고 밟으려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또 앞뒤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부딪히는 이런 것 역시 프로 드라이버가 그 후진과 전진을 기어를 바꿔가면서 하는 속도를 사람의 손으로는 따라갈 수
네.
없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기계나 전자기기의 오류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그야말로 흉기인데 흉기가
네.
길거리에 그냥 다니는 거를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참 답답한 노릇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저희 뭐 언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다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긴 시간 말씀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을 때 자동차와 관련된 다른 재밌는 얘기도 좀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를 모시고 이제까지 최근에 벌어졌던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급발진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준의 인터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